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마지막 밤에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한 날 한 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믿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쓰이다. They are yours라는 썼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영광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제 힘들고 언제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다른 말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이 이 세상에 닿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너희 마음과 영혼 속 깊이 되새기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전도 폭발이라는 책을 썼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어떤 부인에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목사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기가 찬 얼굴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이 얻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부인 저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그 말이 아니냐고 또 따졌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목사님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천국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기서 정말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뭐 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로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떠날 수 있었던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사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어딘지도 모르는데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산 꼭대기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은 것이 아니에요. 긴 시간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까?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번만 불어도 모든 것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라면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느 인생의 한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분명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10월 한 달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10월 한 달 동안 동부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10월 한 달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께서 진히 그들을 보존해 주시사,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이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상사와 부하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렵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바닷가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노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뭐 바닷가에서 막 노는 애들이 뭐 물도 들어가고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예 그냥 작은 삽까지 이렇게 막 동원을 해가지고 모래성을 쌓는데 막 대단합니다. 막 서로 막 경쟁을 합니다. 근데 짓궂은 어느 한 아이가 자신보다 더 좋은 모래성을 옆에 쌓는 것을 보니까 막 발로 이게 살짝 밀었는데 모래성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짝만 밀어도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또 그 성을 쌓고 있던 애가 뭐 자기 것을 무너뜨렸다고 뭐 거기서 싸우고 뒹굴고 뭐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또 성을 쌓고 또 막 서로 무너뜨리고 장난을 치고 막 싸우고 막 울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가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래성을 쌓고 모래성을 무너뜨렸다고 막 맥살을 잡고 뒹굴었던 그 애들이 모래성을 뒤로 하고 총총히 엄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쌓았던 모래성을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들이 떠나자 정성스럽게 모래성을 쌓은 그곳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밟고 가는 겁니다. 애들이 있었을 때는 다 이렇게 그 모래성을 피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자 다 밟고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밀물과 썰물이 들어와서 그 모든 모래성을 흔적도 없이 다 지워 가려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쌓는 모든 것들이 이 모래성과 같은 것이 아닌가. 주님이 어느 날 때가 돼서 순교야 하고 다 부르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도 다 두고 가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 너무 이렇게 세상 아둥바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차피 다 두고 갈 것들인데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모두 다 두고 가는 것들이요. 주님 나를 부르시고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는 것들인데 너무 욕심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더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너무 혼자 사는 것을 또 혼자 하는 걸 즐기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 있으라고 했는데 하와가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옥상을 거니고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치명적인 사고를 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하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어서 행복한 10월 한 달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직장과 비즈니스 마음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세 번째 중보기도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종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종교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령의 사항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떠난 자리에서도 찬양을 올려드려요. 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복이 있는 거,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라고 중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이 예수님의 기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바로 그게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요. 시몬 베드로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좌비 다 달라요.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기쁨의 공통점이 똑같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적 존재, 선교적 존재로 바뀌었을 때 이들의 기쁨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들이 똑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고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지는 각각 달랐지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순교의 기쁨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업이 있고 다른 상황이 있고 다른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는데 또 마음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삶의 질고가 있었습니다. 막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막 핍박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삼중고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칭찬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려웠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진시황만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냥 거기다 다 같이 묻어버렸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자들을 두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세상이 참 악해. 그분이 얘기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고한 자기를 그냥 이걸적으로 묶어놔서 정말 얼마나 지금 고생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른다는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면적인 기도예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외면적인 기도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늘 우리를 섭섭하게 만들어서 섭섭이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내면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늘 있고요. 외면적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늘 침범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10월 한 달 동안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어떤 악에도 빠지지 말고 어떤 시험에도 들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이 표현할 때 이리가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글 같은 물체라는 겁니다. 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데 순결한 삶이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순결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맑은 봄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님은 제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뭐 바람이 흔들리는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마음만 안 흔들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하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사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고 이 말에 상처받고 저 말에 상처받는 것이지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결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순결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뭐냐? 그 옛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배 한 척을 띄웠는데 노아의 방주를 띄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옆에 창문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방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의 문이 있는데 천장 위로 문이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을 했고 노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냥 파도가 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하라는 얘기하면 그 세상 바라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거룩이에요. 물론 뭐 거짓말 안 하고 죄와 싸우고 이런 것도 거룩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0월 한 달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내 창은 하늘로만 뚫려 있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면 반드시 이 자리에는 다른 분도 빠짐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